VOA 세계뉴스입니다. 중국 정부가 타이완을 자국 통제 아래 두기 위해 무력 사용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중국 국무원 타이완 사무판공실은 오늘 발간한 백서에서 중국은 평화로운 재통일 달성을 위해 최대의 진정성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백서는 그러나 우리는 무력 사용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선택지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외부의 간섭과 모든 분리주의 활동으로부터 방어를 위한 목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백서는 외부 세력의 간섭이나 분리주의 요소의 극단적 행동에 대해 우리는 항상 무력 사용이나 다른 수단으로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의 궁극적 목표는 중국의 재통일 전망을 보장하고 이 같은 과정을 진전시키는 데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은 최근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타이완 방문에 대응해 지난 4일부터 타이완 주변에서 타이완을 전방위에서 포위하는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태평양 지역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고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이 밝혔습니다. 솔로몬 제도 등 태평양 지역 5개 나라를 순방한 셔먼 부장관은 어제 뉴질랜드 웰링턴에서 이같이 밝히고 미래는 이곳 태평양에서 쓰여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언제나 태평양 국가 일원이었고 동맹과 전 세계 관계를 재구축하는 것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우선순위라며 미국 관리들은 태평양 지역 파트너들과 협력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은 태평양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고 셔먼 부장관은 밝혔습니다. 셔먼 부장관은 영내 영향력 경쟁에서 미국과 중국 가운데 어느 쪽이 승리하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 자신은 상황을 그런 방식으로 보지 않는다고 대답했습니다. 셔먼 부장관은 모든 나라는 자국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는 모든 나라와 관계를 맺으려 한다고 생각한다며 미국은 우리와 중국 또는 다른 나라와 중국 사이에서 어느 한쪽을 택할 것을 요청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셔먼 부장관은 사모아와 통가, 솔로몬 제도, 호주에 이어 방문한 뉴질랜드에서 이날 뉴질랜드 정부와 우주 임무와 긴급 사태 관리에 관한 협력 강화 합의문에 서명했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외교 수장들이 어제 중국 칭다오에서 만나 양국 관계 강화와 상호 안정적인 산업 공급망 유지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박진 한국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이날 회담 뒤 각각 별도의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두 나라가 공급망 문제, 기후변화 협력, 문화 교류 촉진을 위한 고위급 대화를 늘리기로 합의했다며 양국 외교부와 국방부 차관급 간 논의의 장인 2+2 회담을 올해 안에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장관은 또 상호 편리한 시기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을 기대한다고 밝혔고 연내 왕 부장이 한국을 방문하도록 초청했다고 전했습니다. 두 나라는 그러나 한국 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문제와 관련한 외교 장관들의 대화에 관해 엇갈린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가 대외적으로 3불 1안의 정치적 선언을 정식으로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드 3불이란 사드 추가 배치를 하지 않고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에 참여하지 않으며 한미일 군사훈련을 하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또 이란은 주한미군에 배치된 사드의 운용을 제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대해 박진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3불이 합의나 약속이 아니라는 점을 중국 측에 분명히 밝혔다고 강조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와의 전쟁이 끝나기 위해서는 강제 합병된 크림반도가 해방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어젯밤 화상연설에서 우크라이나와 모든 유럽의 자유국가들에 대한 러시아의 전쟁은 크림반도에서 시작됐다며 전쟁은 크림반도에서 끝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오늘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날지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크림반도 해방에 필요한 요소를 지속적으로 추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크림반도는 우크라이나의 것이며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세계뉴스 김동현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8월 10일 수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안소연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소식입니다. 박진 한국 외교부 장관이 왕이 중국 외교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사드 3불은 중국과의 합의나 약속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올해 다수의 대규모 가상화폐 탈취 사건에 관여한 것으로 지목되는 가운데 앞으로 관련 피해와 위협이 더욱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서울 유엔 인권사무소가 북한군에 피살된 한국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사망과 관련한 진상규명을 강조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지만 함경도와 황해도 흐린 가운데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1도에서 22도, 낮 최고 기온은 23도에서 32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에서 1m, 서해 앞바다는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중국을 방문한 박진 한국 외교부 장관이 어제 왕이 중국 외교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즉 사드와 관련한 이른바 3불이 중국과의 합의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외교 전문가들은 회담에서 갈등이 노출되진 않았지만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같은 전략 도발 여부에 따라 사드 3불이 한중관계의 뇌관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을 방문한 박진 한국 외교부 장관은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사드 3불이 중국과의 합의나 약속이 아니라는 점을 중국 측에 분명히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9일 칭다오에서 가진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자신이 한 이런 발언을 소개하면서 사드 문제와 관련해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은 자위적 방위수단이며 한국의 안보 주권 사안임을 분명하게 밝혔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드 3불이란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즉 사드 배치와 운용과 관련해 한국은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에 참여하지 않으며 미한일 군사동맹도 결성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는 문재인 전임 정부 시기였던 2017년 10월 당시 남관표 국가안보실 제2차장이 콩시안유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와 협의해서 처음 언급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박 장관은 회담에서 양측은 사드가 양국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한중 외교장관 회담이 종료된 후 사드 관련 논의 내용을 담은 별도의 자료를 통해 사드 문제에 대해 안보 우려를 중시하고 문제의 적절한 처리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국가정보원사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박병광 국제협력센터장은 윤석열 정부 들어 첫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사드에 대해 양측이 일단 현상 유지의 뜻을 같이 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이는 봉합 차원이지 여전히 한중관계 뇌관으로 남은 상태라고 분석했습니다. 박 센터장은 사드 문제가 한중 간 갈등 현안으로 다시 부상할지 여부는 북한의 전략 도발 여부가 결정적인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국의 주권사항이고 또 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문제가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한다라든가 또 다른 핵미사일 고도화를 통해서 한국에 대한 위협이나 지역 안보를 해치는 행위를 하게 되면은 한국 정부로서는 사드 추가 배치를 포함한 모든 문제를 다시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박진 장관은 또 북한 핵 문제에 대한 한국 입장을 명확히 설명했다며 북한이 도발을 멈추고 대화로 복귀해 진정한 비핵화의 길을 걷도록 중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고 중국도 이에 공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이 현재 마련 중인 대북협상 로드맵인 담대한 계획의 요지와 현재 준비 상황을 중국 측과 공유했습니다. 왕이 부장은 중국은 할 수 있는 건설적 역할을 발휘할 것이라며 평화, 안정,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의식을 갖고 있는 만큼 소통에 나가자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미북 관계에서 미국 측의 태도가 소극적이라는 기존 입장도 되풀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중국도 북한 상황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고 도발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번 장관 회담에서 중국과 외교와 안보 분야 전략적 소통을 위해 연내 개최하기로 합의한 2+2 외교 국방 차관급 대화가 그런 차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박형중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외교장관 회담의 중국 측 목표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이 미국 쪽으로 기우는 것을 막는 데 있었다며 북한의 7차 핵실험은 그런 중국 전략에 불리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만약에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든지 하는 큰 도발을 하게 되면은 한국의 대미 경사가 가속화되고 확고하게 돼버릴 거고, 그렇다고 하면은 중국이 한국을 제어하고자 하는 시간을 상실할 수가 있거든요.
박진 장관은 아울러 회담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공급망대와 이른바 칩4의 한국 참여 문제에 대해 칩4 예비 회담에 참석하기로 결정한 사실을 통보했고, 전적으로 한국의 국익에 기초해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한국은 어느 특정국을 배제할 의도가 전혀 없고 한중 간 밀접하게 연결된 경제 통상 구조를 감안할 때 오히려 한국이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왕이 부장은 국익에 기초해서 판단할 것이라는 한국의 설명을 경청했다며 앞으로도 이 문제와 관련해 한국 측이 적절하게 판단해 나갈 것을 기대한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칩4는 아직 정체성이 불확실한 논의 단계에 있기 때문에 당장 한중 간 현안은 아니라면서도 잠재적 갈등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칩4 들어가든 말든 그게 그 자기들이 고립되지 않는 형태의 협력이라면 무관하다, 이 입장인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직 칩4가 시작이 안 됐기 때문에 중국이 일단은 상황을 보는 거고요. 근데 만일에 이제 그 칩4가 성격이 확실히 드러나서 자기를 배제한다, 그럼 그때는 얘기가 달라지겠죠.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이번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중국이 압박보다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며 미중 전략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의식한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박 교수는 윤석열 정부 들어 미한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한층 강화하는 움직임에 대응해 중국이 한국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미국과 좀 밀착하는 모습을 보이면 오히려 중국이 한국한테 좀 더 우호적인 모습을 보여요. 또 하나는 한국 국내 여론이죠. 한국 국내 여론에서 반중 감정이 80%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신경 쓴다는 거거든요.
김홍규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장은 그러나 중국이 미국과의 전략 경쟁 속에서 북한을 적으로 돌리거나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영향력을 행사하진 못할 것이라며, 다만 시진핑 국가주석의 3연임을 결정하는 오는 10월 당대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북한의 전략 도발엔 부정적 입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중국 칭다오에서 열린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를 둘러싼 입장 차이가 확인된 가운데 미국 전문가들은 중국의 사드 3불 유지 요구는 한국의 내정에 대한 간섭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국은 국가안보를 위해 최선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은 9일 VOA와 전화통화에서 중국 정부가 여러 분야에서 그들이 원하는 바에 대해 한국 정부의 공개주의보를 발령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We have seen a number of areas in which government of the PRC has sent public advisories to South Korea regarding their
특히 미 전문가들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와 관련한 중국의 요구가 과도하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중국 정부는 한국 새 정부에 사드에 대한 자국의 입장을 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차오르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지난달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사드 3불 정책 유지를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나섰고, 9일 중국 칭다오에서 열린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이런 입장을 피력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사드 3불은 지난 2017년 한국 문재인 정부가 밝힌 방침으로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미한일 군사동맹을 추진하지 않으며 미국 주도 미사일 방어 체계에도 동참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출범한 한국의 윤석열 정부는 3불이 중국과의 외교적 합의나 약속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중국의 사드 3불 유지 요구는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China reveals its hand by its continued demand for the three no's. Its demand for the three no's is meddling inside the affairs of others.
맥스웰 연구원은 중국은 사드 3불을 꾸준히 요구하면서 속셈을 드러내고 있다며 사드 3불 요구는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는 것이며 주권 국가인 한국에 대해 무례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 출신인 맥스웰 연구원은 중국이 한국의 안보에 투표권이 없다며 사드 3불은 한국 주권과 국가 안보에 대한 침해라고 지적했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9일 박진 외교장관에게 서로의 내정에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고 발언한 데 대해 중국이 먼저 그 말을 지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So if China believes countries shouldn't interfere in the internal affairs of other nations, well then clearly they shouldn't interfere in South Korea's decisions on what's best for its national security.
브루스 클릭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 연구원은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고 중국이 생각한다면 사드 추가 배치 등 한국이 자국의 국가 안보를 위한 최선의 결정을 내리는 데 대해 중국이 분명히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 연구원도 중국의 사드 3불 유지 요구는 터무니없으며 한국의 주권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동맹인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막지 못한다면 한국이 스스로 방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ither they use their leverage to stop North Korea from doing all these things, which they can't, or they have to live with the consequences.
매닝 연구원은 중국은 영향력을 사용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활동을 막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며 그렇다면 한국이 스스로를 방어하는 데 따르는 결과를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매닝 연구원은 그러면서 한국이 중국에 대해 주권을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자주 상기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맥스웰 연구원도 사드 문제는 한국이 중국에 굴복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라며 중국의 강압에 굴종해 국익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클릭너 연구원은 전 세계에 사드를 배치하기 위해 기다리는 곳이 많아 향후 5년은 추가 배치할 사드가 없다고 미국 정부 당국자들에게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한국이 중국에 대해 사드 추가 배치 여부에 대해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보다는 한국의 국익과 국가 안보를 위한 최선의 결정을 할 것이라고 밝히는 것이 낫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클릭너 연구원은 사드 3불 중 미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 참여하는 것은 한국이 추진해야 할 부분이라고 제안했습니다. 한국 국민과 영토에 대한 더욱 효과적인 방어 체계라는 것입니다. 맥스웰 연구원도 통합 미사일 방어는 북한의 매우 실질적인 위협으로부터 미한일 세 나라 방어를 강화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또한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 칩4에 한국이 참여하는 문제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과 한국, 일본, 타이완이 참여하는 이 협의체가 중국 견제용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9일 열린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박 장관과 왕 부장 모두 공급망의 안정적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서로 방점은 달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은 칩4가 어떤 특정 국가를 배제하거나 겨냥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스나이더 국장은 미한 관계와 미중 관계 모두 공급망을 우선시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협의마다 각각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한국은 미국과 중국 모두와 구체적인 대화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And I think that what South Korea is trying to do is to indicate that a closer alignment between the U.S. and South Korea does not
스나이더 국장은 미국과의 더욱 긴밀한 연대가 중국과의 관계를 희생시켜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한국이 알리고자 하고 있다며 하지만 결국 두 나라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결과를 내는 것은 고위 당국자들의 몫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중국은 특히 반도체 분야의 무역 관계를 유지하는 데 상호 이익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나이더 국장은 이번 박진 장관과 왕이 부장관 회담은 상대국 방문을 통한 첫 고위급 양자 회담이고 중요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외교 정책의 중심에 미국과의 긴밀한 조율을 두겠다고 명백히 밝혔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중국과 한국 정부는 한중 두 나라 역시 상호 이익을 공유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패트릭 크로니 허드슨 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좌는 9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한국은 핵심 현안에 대한 시진핑의 이해관계가 한국의 안보와 기술 경쟁력에 어긋난다는 점을 알면서도 여전히 중국과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크로니 석좌는 박진 장관의 칭다오 방문은 한국 외교의 기민함을 보여준다고 평가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국제적인 핵심 국가로서 자주성을 유지하는 데 있어 동맹, 억지력, 국방 능력, 같은 마음을 가진 국가들과의 반도체 협력은 필수적인 요소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이종섭 한국 국방부 장관은 오늘 조셉 드트라니 전 국무부 대북협상 특사와 베스 벤다인 연방 하원 의원 등 미국의 한반도와 안보 문제 전문가 대표단 일행을 접견하고 주요 안보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한국 정부가 미한 동맹 강화를 외교 안보 정책의 핵심으로 하고 있으며 국방 분야에서도 미한 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후반기 연합연습인 을지 프리덤 실드, 즉 UFS의 성공적 시행과 다음 달 개최 예정인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가 더욱 큰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 미국 국방부와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측 대표단은 윤석열 한국 정부 출범 이후 미한 동맹이 더 굳건해지고 있고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미한 동맹의 역할을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양국 동맹 발전을 위한 의회와 민간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의회에서는 미중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한국 등 인도태평양 영내 동맹들을 지원하고 이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다양한 제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등 영내 동맹들과 경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초당적 목소리와 동시에 군사 안보 측면에서는 미한일 3국 공조를 늘리고 영내 미사일 배치를 위해 협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최근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타이완 방문에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미중 갈등이 새로운 정점을 찍은 가운데 미회에선 한국 등 영내 동맹과의 협력을 강화하면서도 중국의 반발에 맞서 동맹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영내 군사력 증대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 등 동맹과의 협력 방안에 대한 뜨거운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공화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미국이 영내 미사일 배치를 위해 한국 등 영내 동맹국들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과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 탐 카튼 상원의원 등 6명의 의원은 지난달 말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중국의 공격적인 행동을 억제하기 위해선 영내 지상발사 미사일 개발과 배치를 위한 영내 동맹국들과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영내 미군 시설의 지상발사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배치를 우선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무기들의 영구적인 전진 배치는 미국이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유지하는데 진지하게 전념하고 있다는 강한 의지를 동맹 파트너들에게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내 미사일 배치에 대한 중국의 반발 가능성과 관련해선 미국이 주도하는 포괄적 대응 전략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의원들은 서한에서 과거 사드의 한국 배치 시 중국이 한국에 경제적 보복을 가했듯이 일부 동맹국과 파트너들은 자국 영토에 이런 무기를 배치하는 것이 중국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이런 경제적 강화 캠페인을 시도할 경우 미국의 지지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동맹국들에 안심시킬 경제적 외교적 전략 마련을 위해 영내 동맹 파트너들과 협력할 필요성을 국무부에 논의한 적이 있는지 보고할 것을 오스틴 국방장관에게 요청했습니다. 특히 영내 안보 협력에는 미한이 3국 공조 강화가 필수적이라는 목소리가 초당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원 외교위 아테소 위원장인 아미베라 의원은 최근 워싱턴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주최한 화상대담에서 중국 문제를 언급하진 않았지만 영내 지정학적 안보에 대한 미한일 3국 공조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북한 핵실험이 그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Within the Korean public, within the Japanese public, can we use this as a forcing function for the trilateral relations?
갑작스러운 북핵 실험에 직면했을 때 그 위협은 매우 현실적인 것이기 되기 때문에 이를 지정학적 안보에 대한 미한일 3국 관계의 강제 함수로 이용해 한일 간 역사 문제는 제쳐두고 3국 관계를 강화하자고 하는 건 한국, 일본 대중들의 폭넓은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미국은 한국 등 영내 동맹국들이 북대서양조약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하도록 도와야 한다는 제언도 있습니다. 루비오 원과 조니 언스트 릭스컷 상원 의원 등 공화당 상원 의원들은 최근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낸 공개 서한을 보내 나토가 중국, 러시아의 위협에 동시 대응하도록 할 것을 촉구했고 이런 새 전략 개념에 맞춰 한국 등 인도태평양 역내 동맹들과 나토 협력을 강화하는 구체적 방안을 논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서 나토의 평화를 위한 파트너십 등을 모델로 삼아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가 나토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중국의 타이완 침공 시 한국의 역할도 미회의 관심사입니다. 공화당의 마이클 워츠 하원 의원은 최근 한 청문회에서 중국이 타이완을 침략할 경우 미군이 타이완 보호를 위해 병력을 한국에서 동원하는 것을 한국 정부가 허용할 준비가 돼 있냐는 질문을 제기하면서 이와 관련한 한국 정부의 공개적인 입장이 있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역내 경제력에 대응하기 위해선 한국 등 동맹 파트너 국가의 양자 다자간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의회의 목소리는 초당적입니다. 최근 미국 주도 아래 한국과 일본 등이 참여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출범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의회에서 초당적으로 나온 것도 이런 분위기를 반영합니다. 특히 미국과 한국은 동남아시아에 대한 공동 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제안이 중국 견제의 한 방안으로 거듭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하원에선 한국과의 역내 경제협력 증대 방안으로 제안되었던 동남아 지역에 대한 공동투자 확대에 중점을 둔 역내 고품질 인프라 프로젝트 증대에 필요한 재원과 정책 수단을 의회에 보고할 것을 행정부에 요구하는 조항이 담긴 인도태평양 관여 법안이 발의되게 됐습니다. VOA 뉴스 이주원입니다.
주한미군이 오는 20일 대규모 연합군사훈련 재개를 앞두고 강력한 연합방위태세와 상시준비태세의 중요성을 재확인했습니다. 양국군 지휘부도 만나 훈련 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박동정 기자입니다.
주한미군은 약 4년 만에 재개되는 대규모 미한 연합훈련과 관련해 강력한 연합방위태세에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한미군 사령부의 김은정 공보관은 9일 오는 22일 예정된 을지 프리덤 쉴드 훈련과 관련한 VA의 논평 요청에 연합훈련 계획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는 것이 주한미군의 정책이라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공보관은 훈련은 모든 군대가 준비태세와 숙련도, 신뢰와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 수행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은 어떤 위협이나 적으로부터 한국을 보호하고 방어해야 하는 우리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강력한 연합방어태세를 제공하고 오늘 밤이라도 싸울 높은 수준의 준비태세를 유지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군 당국에 따르면 미국과 한국은 이달 20일부터 9월 1일까지 하반기 연합군사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난 2018년 미국 싱가포르 정상회담 개최 이후 취소되거나 축소됐던 대규모의 미한연합훈련이 약 4년 만에 재개되는 것입니다. 한국 국방부는 올해부터 미한연합훈련의 명칭을 연합지휘소 훈련에서 을지자유의 방패로 변경해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난 5년간 형식적으로 진행된 정부 연습을 정상화하면서 연합군사훈련인 을지 프리덤 쉴드와 통합 시행해 국가 위기관리 능력을 향상하고 연합방위태세를 공고히 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날에는 이종섭 한국 국방장관이 주한미군 사령부를 찾아 폴 라케모라 사령관과 주요 참모들과 회동했습니다. 이종섭 장관과 라케모라 사령관은 회동에서 정례적인 연합훈련과 앞으로 있을 을지자유의 방패 연습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하면서 강력한 연합방위태세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한국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한편 북한은 미한연합훈련의 명칭이 을지 프리덤 쉴드로 변경된 데 대해 단어만 바꿔 핵전쟁 연습을 이어가려는 교활한 술책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북한 대외 선전 매체 메아리는 3일 명칭만 본다면 마치 방어적인 연습인 듯 하지만 평화의 파괴자, 도발자의 정체를 가리우기 위한 교활한 술책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VA 뉴스 박동정입니다.
미국 상원이 워싱턴에 한국전쟁 전사자 추모의 벽이 들어서도록 지원한 한국의 감사의 뜻을 표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상원은 추모의 벽이 미한동맹 공동의 희생과 가치를 반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상원이 지난 6일 미한동맹과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 건립을 기념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공화당의 댄 설리번 상원의원과 민주당의 태미 더거스 상원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결의안은 이날 상정 직후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상원은 결의에서 추모의 벽은 미한동맹 공동의 희생과 가치를 반영한다며 추모의 벽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을 한 한국 정부와 국민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 있는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공원에 들어선 추모의 벽은 지난달 27일 준공됐습니다. 추모의 벽에는 미국 전사자 36,634명과 한국군 카투사 전사자 7,174명 등 43,808명의 이름이 새겨졌습니다. 상원은 결의에서 한국과 한국 국민들은 추모의 벽 건립을 위한 비용 전액 2,200만 달러를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추모의 벽에 새겨진 미군과 한국군 전사자들의 이름은 이들이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 짊어진 공동의 부담을 반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미한 상호방위조약체결로 형성된 미한동맹은 동북아시아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 그리고 전 세계에 걸친 평화와 안보, 번영의 핵심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공약은 여전히 굳건하며 미한동맹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 번영을 확보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북한이 최근 워싱턴 DC에서 제막식에 거행된 한국전 추모의 벽을 폄훼하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건립사업을 관장한 존 틸러리 전 주한미군 사령관이 비이성적이고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추모의 벽이 한국전 참전 용사들의 희생을 기리고 경의를 표하는 곳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존 틸러리 전 주한미군 사령관이 8일 한국전 전사자를 기리는 워싱턴 추모의 벽을 폄훼하는 북한의 발언을 일축했습니다. 추모의 벽 건립 사업을 관장한 한국전 참전용사 추모재단의 이사장을 맡고 있는 틸러리 전 사령관은 북한의 추모의 벽 폄훼 발언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북한이 비이성적이고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에 대응조차 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전쟁 기념공원과 추모의 벽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싸우고 사망한 이들을 기리고 경의를 표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틸러리 전 사령관은 그것은 또한 우리가 자유를 사랑하는 국가에서 그 자유를 보장한 사람들을 절대 잊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덧붙였습니다. 틸러리 전 사령관은 마지막으로 이것은 매년 수백만 명의 한국전쟁 기념공원 방문객들에게 한미동맹의 힘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기념공원은 친구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는 성서의 사상을 전형적으로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 69주년을 맞은 지난달 27일 워싱턴 DC에서 한국전쟁 추모의 벽 제막식이 열렸습니다. 워싱턴 DC의 한복판 한국전쟁 기념공원에 들어선 추모의 벽은 한국전쟁의 미군 전사자와 미군에 배속된 한국군 지원단 카투사 전사자들의 이름을 새긴 기념비입니다. 검은 화강암 재질의 추모의 벽에는 미군 36,634명과 한국군 카투사 7,174명 등 총 43,808명의 이름이 알파벳 순서에 따라 빼곡히 새겨져 있습니다. 북한 대외 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지난 6일 워싱턴 추모의 벽이 단순히 묘비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그 가치를 폄훼했습니다. 이 매체는 이날 상전과 주구의 추악한 대결 광대극을 평암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거무튀튀한 추모의 벽에 씌어진 이름들은 그대로 위대한 전승을 안아온 우리 공화국의 위상에 대한 반증이며 역사가 일찍이 알지 못하는 대참패를 당하고 한복소를 바친 미국의 패전상, 비참상에 대한 자인이고 개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북한이 올해 다수의 대규모 가상화폐 탈취 사건에 관여한 것으로 주목되는 가운데 앞으로 관련 피해와 위협이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이런 위협에 미국과 한국이 더욱 공세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연방수사국 FBI에서 사이버 등 대북제재 이행 업무를 담당했던 닉 칼슨 TRM, 미국 암호화폐 정보업체 분석관은 9일 북한의 가상화폐 탈취를 비롯해 사이버 금융범죄 관련 위협 환경이 역대 최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칼슨 분석관은 이날 워싱턴의 민간연구소인 신미국안보센터가 주관한 화상대담에서 사이버 기반 금융범죄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 해커들에 의한 대규모 가상화폐 탈취 사건이 올해 두드러졌다고 지적했습니다.
Yeah, both Ronin and Harmony, pretty sure that's North Korea. So, you know, the threat environment, threat landscape right now, it's as bad as I think it has ever been.
지난 3월 역대 최악의 가상화폐 탈취 사건으로 알려진 6억 2,200만 달러 상당의 피해를 초래한 루닝 해킹 사건과 지난 6월 블록체인 플랫폼인 하모니 브릿지에서 약 1억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가 탈취된 해킹 사건 모두 북한 해커들의 소행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칼슨 분석가는 최근 몇 년간 폭발적인 가상화폐 시장의 성장이 북한 해커들에게 엄청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며 지난 2016년 북한 해킹 조직 라자루스의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해킹 사건과 지금의 상황을 예로 들었습니다.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사건처럼 기존 금융체계에 대한 해킹의 경우 시스템 침투 이후에도 돈 세탁 과정을 비롯해 매우 복잡한 작업이 필요하지만 가상화폐 시장의 탈취와 돈 세탁은 이에 비해 더욱 용이하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가상화폐가 실질적인 결제 수단으로 더욱 광범위하게 사용될 경우 이 문제는 더욱 악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칼슨 분석가는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 속도와 효율성도 몇 년 전보다 훨씬 좋아졌다고 평가하며 최근 가상화폐 돈 세탁에 활용되는 믹서 업체 토네이도 캐시에 대한 미 재무부의 제재를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Complete game changer. I'm really excited to see, you know, what further actions the government can bring to the table on this.
믹서를 제재하는 것은 범죄자들이 돈 세탁할 수 있는 길을 막는 것으로 파급 효과가 크며 게임 체인저가 될 만큼 기념비적인 조치라는 평가입니다. 미 재무부는 지난 5월 북한 해커들이 탈취한 가상화폐 돈 세탁에 관여한 블렌더를 믹서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제재한 데 이어 8일 믹서 업체 토네이도 캐시에 또다시 제재를 가했습니다. 이날 대담에서는 지난해 5월 사이버 분야 협력을 강화한다는 미한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로 추진되는 미한 사이버 실무그룹 운영 방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제안도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닉 칼슨 분석관은 효과적인 협력을 위해 고위급 차원의 관여와 지지가 필요하지만 실질적인 협력과 진전은 각 기관과 기관, 요원과 요원 등 실무 차원에서 이루어진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북한의 사이버 기반 시설을 겨냥하고 관련 역량을 파괴함으로써 북한 측의 사이버 작전을 방해하는 공세적인 대응 작전과 북한 해커들이 탈취한 자금을 회수하는 해킹 대응 작전에서 미한 공조가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Yeah, no, I think, I mean, if anything can come out of this, right, it should be that alignment on offensive collaboration.
칼슨 분석관은 이와 함께 북한의 기존 법정 화폐 돈 세탁 네트워크와 관련해 두 나라가 보유한 정보를 공유하고 결합하는 것이 가상화폐 문제를 다루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가상화폐 등 탈취된 자금을 결국 달러, 유로화 등 법정 화폐로 전환하려 하는 만큼 송금, 환전, 위장회사를 통한 돈 세탁 등에 관여하는 인물들과 네트워크에 대한 정보 교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국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김소정 선임연구원은 이날 대담에서 미한 사이버 실무그룹이 북한의 가상화폐 탈취와 관련해 관련 금융체계의 역할과 취약점, 애로사항과 문제점 등 민간 영역에 대한 이해를 출발점으로 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We also have to understand what the financial system is doing and what can they do and what can they exploit.
김소정 선임연구원은 이어 미한 사이버 워킹그룹이 북한의 사이버 역량 평가와 위협 분석 등과 관련한 공동 보고서를 발간하고 북한의 관련 활동과 자금원, 자금 사용처 등을 확인하며 이에 대한 제재 이행 방안 등을 수립하는 것도 실무 그룹의 역할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대담을 진행한 신미국 안보센터의 제이슨 바틀렛 연구원은 북한을 비롯한 국가연계 사이버 행위자의 위협과 위험성을 설명한 사이버 공동주의보가 미한 사이버 실무그룹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Because I think that could possibly be maybe the first step for the joint US-ROK cyber working group is to issue a joint cyber advisory from Seoul and Washington.
미국과 한국이 공동 사이버주의보 발표를 통해 두 나라가 사이버 위협의 위험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라는 의지를 나타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는 설명입니다. 바틀렛 연구원은 한국은 미국과 유엔 제재를 준수하고 집행할 수 있지만 미국처럼 독자적인 제재 역량은 없다면서 북한의 사이버 활동에 대한 제재 방안도 실무그룹의 논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지난 2020년 9월 한반도 서해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한국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의 사망과 관련한 정황이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고 서울 유엔 인권사무소가 밝혔습니다. 앞서 고 이대준 씨의 아들이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에게 서한을 보내 북한의 만행을 널리 알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유엔 인권사무소가 지난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한국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의 사망에 대한 진실 규명을 강조했습니다. 서울 유엔 인권사무소는 9일 VOA에 한국해양공무원 이대준 씨의 아들이 보낸 편지와 관련해 서울 유엔 인권사무소는 그의 아버지의 사망을 둘러싼 상황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유엔 인권사무소는 고 이대준 씨 아들이 지난 2일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에게 편지를 보낸 데 대한 반응과 입장을 묻는 VOA의 서면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앞서 이 씨의 아들은 이 편지에서 아버지의 죽음과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의 아픔과 북한의 실태를 널리 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사람의 생명을 코로나 바이러스 취급해 비무장의 민간인을 총살하고 시신까지 불태웠다며 아버지의 죽음조차 확인하지 못했지만 대한민국의 문재인 정부는 월북자라는 오명까지 씌워 그 죽음을 정당화시켰다고 말했습니다. 또 문 전 대통령이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한 기록 다수를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한 데 대한 비판도 담았습니다. 고 이대준 씨는 지난 2020년 9월 북한 측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사살됐고 북한군은 이 씨의 시신을 불태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 이대준 씨 유족 측 법률 대리인인 김기윤 변호사는 2일 VOA에 살몬 보고관 방한 시 유족과의 면담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유엔 인권사무소는 엘리자베스 살몬 신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 유엔 인권사무소는 8일 VOA에 특별보고관의 8월 말 한국 방문 요청에 대해 한국 정부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다며 승인을 받으면 방한 계획을 세우는 협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살몬 보고관은 지난 1일 임기 시작과 함께 발표한 성명에서 특별보고관으로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한국을 방문하고자 하며 향후 몇 주 안에 포괄적인 업무 계획을 마련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한국 내 남북한 출신 대학생들이 유럽 3개국을 순회하며 이들 국가의 전환기 정의와 책임 규명, 국제 형사 사법 체계를 배우고 있습니다. 21세기 최악의 인권 탄압 국가로 불리는 북한이 향후 변화될 때 참고할 수 있는 중요한 학습 과정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폴란드의 국립국가기억원은 9일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의 대북 시민사회단체인 북한인권시민연합대표단이 8일부터 11일까지 폴란드를 방문해 다양한 견학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IPN은 이들이 포베츠키 묘지 등 폴란드의 여러 추모시설을 방문하고 이 기관의 기록활동과 신기술, 국제협력실, 국가범죄기소위원회, 역사연구실 등을 견학하며 전환기 정의에 관한 워크숍에도 참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998년 설립된 폴란드 국가기억원은 폴란드의 현대사를 연구하고 대중에게 알리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 옛 독일의 나치와 폴란드 공산정권이 폴란드 국민에게 자행한 범죄를 조사해 진실과 책임을 규명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출신인 북한인권시민연합의 요안나 호사냑 부국장은 9일 뷰에와의 전화통화에서 이 단체가 미래 지도자 양성을 위해 2005년부터 시작한 유브릿지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대학생 6명 등 총 9명이 3주에 걸쳐 폴란드와 독일, 네덜란드 등 3개국을 방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한국 내 탈북 대학생 위주로 선발됐던 과거와 달리 남한 출신 청년 3명도 새롭게 참가하고 있다며 향후 북한의 전환기 정의 과정에 한국이 반드시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한국 내 젊은 세대에 대한 교육도 꼭 필요하다고 호사냑 부국장은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폴란드 국가기억원이 교육뿐 아니라 옛 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 규명과 조사, 기소권, 과거사를 어떻게 기억할지에 관한 정책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어 한반도에도 시사하는 점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If you don't remember about your past, the history can repeat itself. And so
과거를 기억하지 않으면 역사는 반복된다는 교훈을 남북한의 젊은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한국인들에게 알려서 어떤 범죄가 어떤 방식으로 자행됐는지 기억하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호사냐프 국장은 한반도의 절반은 정상적인 자유로운 삶을 누리는 반면 나머지 절반은 정치범 수용소와 고문이 있고 자유와 인권이 없는 특수한 곳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서 발생한 반인도적 범죄, 대규모의 인권 유린에서부터 피해자와 가족의 존엄을 세우고 매장지를 찾아 진실을 규명하는 일까지 중요한 전환기 정의 과정이 남아있다고 강조했습니다.
This is a specific country where half of the country lives a normal free life and in half of the country you still have political prison camps.
전환기 정의는 권위주의 독재와 압제를 감내해야 했던 사회가 과거의 상처와 때로는 타협, 화해하고 처벌하며 어디까지 선을 긋고 더 밝은 내일로 가야 하는지를 다루는 전환의 과정을 말합니다. 북한인권 시민연합은 앞서 폴란드 국가기억원과 협력해 2019년에 북한 기록물 프로젝트 웹사이트를 만들어 옛 공산 중동부 유럽 국가들과 북한과의 다양한 연관관계와 유사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산 정권 내 보안기관들이 어떤 방식으로 주민들의 인권을 침해했는지를 자세히 알려 향후 북한의 책임규명 작업에 한국과 국제사회가 관심을 더 갖도록 하는 게 목적이라고 이 단체는 설명합니다. 호사냐프 국장은 이번 대표단이 폴란드와 독일의 현장 답사뿐 아니라 법치와 책임규명의 상징적 도시로 국제사법재판소와 국제형사재판소 본부가 있는 네덜란드 헤이그를 방문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학생들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최종 보고서에서 권고한 북한 사태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등을 상기하며 다른 대규모 범죄들과의 차이, 처벌 과정을 비교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뷰에이 뉴스 김영곤입니다.
동아시아 정상회의 18개국 외교장관들이 북한의 반복된 탄도미사일 발사가 영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고 거듭 비판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이행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실현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도 주목했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동아시아 정상회의 회원국 외교장관들이 최근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와 탄도미사일 발사가 급증하고 있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들 장관들은 지난 5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제12차 동아시아 정상회의 외교장관회의 결과를 담은 의장성명을 9일 공개하며 이같이 밝히고 이러한 우려스러운 사태는 한반도의 긴장고조를 반영하는 것으로 영내와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동아시아 정상회의는 2005년 출범한 영내 주요국 정상들 간 전략적 협의체로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10개국과 미국, 한국, 일본, 중국, 호주, 뉴질랜드, 인도, 러시아 등 18개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장 성명은 한반도 상황과 관련해 이번 회의는 비핵화된 한반도에서 지속적인 평화와 안정을 실현하기 위해 모든 관련국 간의 지속적인 평화 대화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회의는 북한이 모든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의장 성명은 이번 회의를 통해 모든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완전한 이행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하고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실현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주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번 외교장관 회의가 아세안 주도 플랫폼을 활용해 당사국들 간 평화적 대화를 위한 우호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건설적인 역할을 할 준비가 돼 있음을 재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의장 성명은 또 일부 장관들이 납치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포함해 국제사회의 인도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아세안과 한중일 3국 외교장관들은 8일 공개한 의장 성명에서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도발이 영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장관들은 북한이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준수할 것을 촉구하고 비핵화 실현을 위한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BU 뉴스 박동정입니다.
북한의 위협수단과 유형이 다각화하고 정교해지면서 북한 문제를 다루는 미국 의회 소관위원회 역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전통적 군사 부분에 치중했던 의회의 대응 논의는 이제 사이버 공격과 무인기 역량, 북한 소유 기업 등으로 확대되면서 전문화하는 양상입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소관상임위를 통과한 하원의 랜섬웨어 법안은 적국의 사이버 공격에 대한 미국 정부의 대응 노력을 강화하는 조치를 담고 있습니다. 러시아, 중국, 이란은 물론 북한의 사이버 공격도 겨냥했는데 이 법안의 심의는 에너지 상무위원회가 맡고 있습니다. 1795년 설립돼 하원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에너지 상무위원회는 국내외 상업과 에너지, 의료, 환경 등 소관 범위가 의회 내에서 가장 광범위합니다. 랜섬웨어 법안은 해외에서 제기되는 위협으로부터 미국의 온라인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2006년 안전망법의 개정안으로 에너지 상무위원회의 소관 부처인 연방거래위원회가 적국의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그동안 북한의 사이버 공격 문제는 주로 군사위원회 소관으로 다뤄져왔는데 최근 들어 공격의 유형이 다양해지고 정교해지면서 북한의 사이버 공격 문제를 다루는 소관위원회의 범위도 확대된 겁니다. 북한 문제를 다루는 미 의회 내 소관 부처가 다양해지고 세분되는 추세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에너지 상무위원회 외에 국토안보위원회도 최근 들어서 미국의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북한 등 적국의 사이버 공격 위협을 주제로 청문회를 더욱 자주 개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미 법무부는 컴퓨터 데이터를 암호화해 일종의 몸값을 요구하는 사이버 범죄 행위인 랜섬웨어를 거론하며 북한의 사이버 공격 형태가 진화했다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리사 모나코 법무부 부장관은 지난 19일 뉴욕 포뎀대 국제 사이버 보안 컨퍼런스에서 북한 정권 소속 해커들이 미국 의료기관들의 랜섬웨어 공격을 가해 법무부와 연방수사국이 대응에 나선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사이버 공격 형태가 진화했다면서 정교한 수사와 추적을 통해 범인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들어 미 의회에서 북한은 러시아와 중국, 이란과 함께 미국에 대한 주요 사이버 위협국으로 떠올랐습니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이제 핵무기와 같은 대량 살상 무기에 버금가는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되며 군사위원회 차원의 논의와 대응을 넘어 다양한 위원회의 역할과 전문성을 요하는 영역으로 진화한 겁니다. 이에 따라 미 의회에선 북한을 포함한 적국의 사이버 공격을 겨냥한 여러 입법 조치들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2020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을 통해 북한 등 적국의 악성 행위에 대한 대응을 총괄하는 해외 악성 영향 대응 센터를 국가정보국장실 산하에 신설하도록 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이어 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을 통해선 북한 등 사이버 위협국의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백악관의 국가 사이버 국장식을 신설하도록 했습니다. 의회에서 주목하는 북한의 위협은 사이버 공격 외에도 다양한 방면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최근 상원 군사위를 통과한 새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는 일부 국가들의 무인 항공 시스템 조달을 금지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되는데 중국과 러시아, 이란, 북한이 그 대상으로 명시됐습니다. 또 최근 하원에선 북한을 비롯해 중국, 러시아, 이란의 국영기업과 미국의 항구 운영 혹은 관리 계약 체결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하원을 통과한 교통주택도시개발 예산안에는 중국, 러시아, 북한 혹은 이란이 소유권의 일부를 가진 회사의 경우 미국 내 농경지 구매를 금지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한국 새 정부 출범 이후 미한 협력 관계가 국제적인 범위로 확장했다고 미국 의회 조사국이 평가했습니다. 대북 억제에 방점을 찍으며 실질적인 조치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박형주 기자입니다.
미국 의회 조사국이 최근 갱신한 미한 관계 보고서는 지난 5월 한국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미한 관계 등에 주목했습니다. 보고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등 한국의 위상을 한반도를 넘어선 글로벌 중추국가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소개했습니다. 또 지난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0일 만에 열린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팬데믹 예방, 우주와 기후변화 등의 협력 심화 조치를 발표하는 등 양국 협력의 범위를 국제적으로 확장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와 함께 기술 발전과 공급망 회복력 증진을 위한 미국의 노력에 한국 기업들이 더욱 깊이 관여하는 조치들을 취했고 한국이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에 참여하는 최초 14개국에도 이름을 올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북 공조와 관련해선 전임 문재인 정부는 대북 외교를 강조했던 반면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억지를 강조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해구산 아래 확장 억지에 대해 논의하는 고위급 협의체를 재가동하고 미한 연합훈련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할 의향도 밝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은 5월 미한 정상회담에서 스텔스 전투기 등 전략 자산을 필요시 조율된 방식으로 배치하기로 약속했으며 6월에는 4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 항공모함이 동원된 연합훈련을 벌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중국 문제에 대해선 전임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모두 타이완 해협의 안정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문구를 미한 정상 공동선언에 포함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쿼드에 대한 중국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백신, 기후변화, 첨단기술 관련 쿼드 실무그룹 참여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일 관계에 대해선 바이든 정부의 동료와 함께 일본과 한국이 다양한 고위급 3자 및 양자 회동에 참여함으로써 관계 악화 추세를 돌려보려는 점진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신뢰를 심화하기 위해 첨예한 역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는 불분명하다고 전망했습니다. 보고서는 이어 2020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한국이 러시아에 제재를 가하고 우크라이나에 1억 달러 상당의 인도적 지원과 비살상 장비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윤석열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는 폴란드, 캐나다 등에 무기를 판매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지난 6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했다고 언급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수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투데이 2부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은 지구촌 오늘과 아메리카 나우 그리고 주간 프로로 인물로 돌아보는 미주 한인사가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905년 8월 10일 미국 뉴햄프셔주의 포츠머스에서 러시아와 일본과의 러일 전쟁을 끝내기 위한 이른바 포츠머스 회담이 열립니다. 러일 전쟁은 1904년 2월 일본군이 중국 여순에 러시아 해군기지를 기습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전쟁은 1905년 1월 봉천전투와 5월 해전에서 일본군이 러시아군에 승리하면서 일본이 승세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1년여간 지속되자 일본과 러시아 모두 경제적, 정치적으로 큰 부담이 됐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의 중재로 1905년 8월 10일 포츠머스에서 러일 전쟁을 종결하기 위한 강화 회담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회담에서 일본과 러시아는 전쟁 배상금과 할양제에 관해 서로 의견이 달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일본은 러시아에 전비 배상금을 요구했지만 러시아는 이를 거부했고 그 대가로 일본은 조선의 지배권과 남만주 지역의 독점권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회담이 시작된 지 한 달 후인 9월 5일 일본과 러시아는 포츠머스 조약을 체결합니다. 조약의 내용은 일본이 조선에 대해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권리를 갖고 러시아는 일본에게 사할린 남부와 남만주 철도를 넘겨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조약을 계기로 조선은 일본의 주권을 빼앗기게 됩니다. 1809년 8월 10일 에콰도르가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합니다. 발전된 토착 문화를 바탕으로 번영을 누리고 있었던 에콰도르 지역은 15세기 잉카 제국에 편입됐습니다. 1534년 스페인 군대가 잉카 제국을 정복해 식민지 시대가 시작됐으며 지배층은 스페인계 식민 통치자들로 구성됐습니다. 토착인들은 정복자들과 함께 건너온 새로운 질병의 유행으로 수가 급격히 줄었으며 스페인 영주들로부터 노예처럼 부림을 당했습니다. 그러다 식민지 차별 정책에 저항해 1809년 8월 10일 독립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독립운동을 벌였고 결국 1822년 독립군이 스페인 왕국군을 무찌름으로써 스페인에서 분리 독립해 대콜롬비아 공화국에 속하게 됐으며 1830년 에콰도르 공화국으로 독립국가가 됩니다.